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영화 심플라이프를 보면 60년간 한 집안일을 도맡다가 중풍에 걸린 아타오가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영화 전반에 걸쳐 홍콩의 빛과 그림자, 노년의 삶과 청년의 삶이 교차하는데요. 관객들은 아타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새삼 가족의 의미, 또 삶에서 느끼는 행복, 만족에 대해서 각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관조하고 그의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것, 영화의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다방에서도 그 미덕을 아낌없이 나누려 합니다. 영화사 백두대간에서 운영하는 예술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의 모모 큐레이터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모모의 영화 보는 다락방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세어보니 53잖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게 영다방이라고 부릅니다. 영다방의 메뉴판엔 두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까야돼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영화 티켓 가격,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영화 그리고 영화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전 중의 고전 파우스트와 언더 더 씨에 사는 인어공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모모의 영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10여 년 전 지금의 제 아내와 열심히 데이트를 하던 시절, 물론 저의 부모님 세대도 N세대라 일컫는 지금의 세대들 역시 결코 달라지지 않은 전형적인 데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 등장했던 광고의 카피처럼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물론 해당 광고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말에는 떠나라. 하지만 우린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의 세대들에게 그것은 그리 녹록한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까야돼 시네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표에 담긴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까야돼 시네마에서는 영화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요즘 영화표가 얼마죠?
근데요, 네. 제 근황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근황부터 하면 안 돼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황 하죠.
근황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나 이거 넣어야지.
저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황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멘트했는데.
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김민아 선생님.
지난주 페이스북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건 아니.
저희 그 MC이시잖아요. 김민아 선생님께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오!
예, 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셔도 돼요.
네. 저 이제 멘트 하셔도 돼요. 네. 영화표가 얼마죠? 영화표 얼마죠?
메가박스 서울대 기준으로 네. 8,000원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네, 네. 기준으로 해주세요.
네, 메가박스 서울대전 기준으로 8,000원이고요. 주말에 9,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서울대 좋다.
너무 웃었네요. 그러면 영화 관람료가 어떻게 그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 8,000원이 다 영화관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제작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봤는데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8,000원 중에 3% 정도가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영화 발전 기금으로 빠진다고 해요. 그럼 대략 240원 정도가 8,000원 중에 빠지고 네. 나머지 이제 세금 부가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네. 한 그 240원이 빠진 것 나머지 7,760원 중에 10% 그러니까 776원 정도가 네.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나머지가 한 6,984원이 남아요. 요거를 한국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작사와 극장이 5:5 정도로
반띵.
예, 반띵.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극장이 가져가는 수익분 8,000원 기준이었을 때 3,492원. 제작사 수익분이 3,492원.
똑같네요.
예, 5:5 한국 영화 기준. 외국 영화는 6:4라고 합니다. 네. 네. 극장이 4, 제작사 6.
그럼 네. 티켓 한 장을 팔 때 제작사와 극장이 3,000원씩 가져간다.
네, 대략 3,000원 정도. 뭐 100원 단위를 예, 네, 뭐 반올림 하지 않는다고 치면 대략 3,000원 정도 이득이 남는 거죠.
그럼 맨날 막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 하잖아요. 울상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구책이 있어야 할 텐데 자구책? 아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 논리에 따른다면 비싼 옷감에로 만들어진 뭐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더 비싸잖아요. 지하상가에선 더 저렴하고 그럼 영화도 트랜스포머나 캐리비안 베이 아닌가?
캐리비안
캐리비안에
가고 싶으신 거죠.
캐리비안에 놀고 싶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와 그런 인디 영화 있잖아요. 예술 영화. 그런 영화들의 영화 티켓이 값이 같다는 건
제작비가 다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가서 구찌에서 가방을 살 때는 거기는 엄청나게 그만큼 뭐 디자인비랑 뭐가 들었으니까 비싼 거고 뭐 동대문 시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가방을 쓸 때는 더 싼 것처럼 시장 논리대로라면 뭐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관람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똑같이 8,000원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영화만의 독특한 경제 논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아, 공연이라 공연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공연도 인디 밴드는 3만원, 2만원, 뭐 15,000원 하지만 진짜 비싼 뭐 내한한 가수인 경우는 20만원, 막 30만원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연극이나 뮤지컬도 그런 논리로 적용이 되는데 티켓들이 영화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똑같은 거 여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CD 앨범도
그렇죠?
네,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그런 앨범도 12,000원 하면 뭐 유명한 락 밴드도 다 12,000원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가 정해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영화나 음반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정책적으로 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2001년에서 10년까지 대략 물가 상승률이 15% 정도가 됐는데 네. 영화역 같은 경우에 관람료는 3.8% 정도 올랐대요.
거의 안 떨어진
것 같아요. 5분의 1.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갔을 텐데 뭐 2009년인가 그 영화가 가격, 티켓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1,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 이렇게 규제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보면은 극장도 나름대로 좀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다른 쪽으로 좀 돈을 번다는 느낌이 좀.
어떤 게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극장 관람료는 그 자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 관객에 대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토들도 분명히 관여 참여를 하게 될 거고 대기업의 논리도 뭔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 극장의 수익분이 대략 3,000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관객이 많아져야지 영화관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관객이 많이 들게 하려면 관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관을 넓어야죠. 많이 잡아놓고 오래 잡아놓는 게 네, 면점이겠네요.
지금 그래서 모 영화가 굉장히 욕먹고 있지 않나요?
네.
지겹다고.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거짓으로 끝나죠.
그 영화 제작한 데가
아직도 해요?
예, 네,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한 달 넘었잖아요.
제가 영화를 꽤 오래전에 보고 중이에요. 좀 한동안 못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근데 그게 마지막 영화가 그거거든요.
아, 저는 봤는데 어머니가 뉴스에서 보신 거예요. 이게 1000만이 넘었다면서. 근데 엄마 못 봤다 이러시면서 엄마 그러면은 근데 내렸을 텐데라고 알아봤는데 지난주까지 하고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상황. 제가 두 달 전에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영표에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있어요.
하나 얹어가지고 피나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피나는
이건 홍보입니다.
네. 그 예술성 네. 가득한. 네.
아 너무.
3D로요. 네.
그러면 이제 관을 많이 잡는 게 이제 영화관이 내놓고 있는 자구책 중에 하나겠고요. 또 보면 주변에 이것저것 많이 끼워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영화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돈에, 영화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PD님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쓰세요, 진짜 영화관에서?
아, 그 대부분 극장 갔을 때는 좀 이제 우리가 데이트한다는 기분,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여자분에게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뭐 네,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남자다, 먹을 수밖에 남자다. 없죠. 그리고 여성들의 재미는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갔을 때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콜라 이래놓고서는 파코는 카라멜로 라지를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아시겠지만 카라멜 팝콘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이 추가돼서 대략 팝콘만 사도 한 5,500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네. 완전 비싸요.
세트하면 9,000원. 뭐
이 정도 한 만 원 넘어가던데.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세트 뭐 팝콘에 콜라 두 개. 요게 한 9,000원 정도 하니까 뭐 나초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12,000원 이런 것 같아요.
프레첼, 추러스 이런 거
아, 많이 드셔보셨나요?
많이 드셔보셨나요?
저 나초 좋아해요. 아,
서울대점에 많이 판대요.
많이 이용하려고요 이제.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 팝콘, 그 커널스 팝콘 되게 맛있는데 그건 1,400원밖에 안 하는데.
아 그쵸, 그거는 포장된.
그러니까요. 네. 그건 굉장히 맛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아 그것도 있대요.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팝콘 관련해서 얘기 좀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팝콘, 우리나라에서만 팝콘을 따뜻하게 판대요.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식은 팝콘을 판대요. 그쵸.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봉지에 포장해서 그거를 그냥 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팝콘 튀기는 그 기계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돌리고 하는 기계. 그래서 상당히 버리는 양도 생각보다 많고, 네, 그 다음에 기름도 많이 쓰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위생도 좀.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
있겠죠.
기름기가 항상 도는데 거기 맨날 맨날 청소를 할까?
아닙니다. 제가 영화에서 이런
걸 해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게 전체 청소 날이 한 번 딱 있어요. 팝콘 기계를 전체를 뜯어내서 딱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제가 어느 영화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모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멀티플렉스고요. 그 정도까지만.
다행이네요. 세계 중에 서울대점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송구합니다. 그러면 또 팝콘, 그러면 팝콘 원래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팝콘은 제가 요거는 좀 알아봤는데 네. 5,000원짜리 팝콘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 보다 보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이 엄청난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예, 다 예. 자, 제가 요거 한번 저기 그 영진이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략 컵이랑 이런 거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소형 팝콘의 원재료 같은 경우에 옥수수와 기름, 소금 합쳐서 팝콘을 라지 하나 나오는, 그러니까 소형 팝콘 같은 경우가 140원에다가
140원.
컵 가격이 그 저희 팝콘 담아놓은 컵이 180원.
컵
합치면 320원. 팝콘 요거 하나 하는데 320원. 저희 얼마 주고 사 먹죠? 대략 4,000원. 그러니까 네. 소형이니까 4,000원. 뭐 이제 라지 사이즈는 5,000원. 사 먹는 거죠. 320원, 5,000원 내고 원가는 320원.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얼마 몇 배를 뻥튀기 한 거야?
4,280원이요.
네?
몇 배라고 물어봤는데.
4,280배요?
네. 이거 호텔 먹겠구나.
4,280원.
네, 네. 생각이 그쪽에 가 계세요.
아, 네.
학교로 가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사실
말씀드리지만 또, 서울대 네. 수학과는 아니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영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문으로 풀기는
물어보셨어야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수학으로 물어보시면
How much?
How much?
Thank you.
네. 같은 그 그람수로 봤었을 경우에 12배 정도, 그러니까 시중가보다는 뭐 7배 정도 비싸고 원가에는 미안스미 계산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12배 정도.
세상에, 아. 그것도, 세상에, 이거 말하고, 원고에 써있는데 그걸 4,280배라고 얘기하네.
저 5,000원에서 뺐어요, 320원에.
저희가 원고가 있었군요. 네.
원고란 게
그러니까, 아, 이게 원고가 한글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 영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 위해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원문으로.
그래서, 12배 정도의 이득을 남긴다, 남긴다라는 결과가 영진이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엄청나다. 보통,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팝콘을 사 먹지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밥 먹고 영화 보러 가기 때문에.
나 그래도 먹는데.
아 진짜? 아,
그래서 몸이 이런 거예요.
아, 너무 배가 불러서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안 먹는데 매점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팝콘 배가 따로 있잖아요. 제 여자친구만 따로 있는 네. 건가요?
다 그 팝콘 드세요? 팝콘?
저는 안 먹습니다.
드세요? 혼자 갔을 때는 안 먹지만 여자친구랑 갔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저는 안 먹다가 언제부턴지 그게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팝콘이 맨 짭짤한 것만 있다가 또 캐러멜 생기고 캐러멜 생긴다.
갈릭
생기고
뭐 치즈.
치즈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생긴 걸 또 광고를 하잖아요. 먹어보고 싶어요. 저, 특히 저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다고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하니까 먹게 되든
한 번쯤 먹어볼까?
그리고 한 번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가면 꼭 사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가든 뭐라고 하든 영화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안주서 먹으면 뭔가 되게 허전하고 이런 기분이 들게끔 되더라고요. 꼭 사 먹게 돼요.
냄새가 엄청나게 사람을 유혹하죠.
그 장난 아니죠.
치킨집 지나가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메가박스 기준으로 여기 영화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이게 극장 이용객 중에 극장 내 매점 이용률은 95.2% 정도래요. 그러니까 티켓을 사는 사람 중에 95% 정도는 산다는 거죠.
제가 그 4.8% 정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뭐 이렇게 안 사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그냥 네. 간단한 콜라라도 매점을 이용한다는 건 그냥 간단한 콜라라도 하나 산다거나
그래서 마실 거라도 갖고 들어가자 네. 이렇게
네, 뭐라도 하나 산다는 이용률이 벌써 95%라는 얘기는 그만큼 티켓에 영화관이 이곳에 그러니까 매점 그 판매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온 사람들은 산다 그러면 뭔가 좀 비싸고 아까 미지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점들도 왜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는 네. 이유는 그런 소비자들을 계속
네, 자극을 하는 거죠. 질리지 않도록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또 먹어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보니까 1인당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그 매점에서 5,400원 정도를 이용하는 걸로 한 번 올 때마다 5,400원 정도 왜냐면 비싸잖아요. 네.
영화 보면서 밥값을 또 내는 거랑 또 다른 게 없죠. 네.
진짜 너무 비싸. 데이트 비용도 너무 비싸.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비싸. 처음부터 비쌌었나요? 이게 기억이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이렇게 되기 전에 영화관에서도 팝콘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때 팝콘은 뭐 봉지에 그 갖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영화관 말고 동네 영화관 같은 데서 팝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갖고 들어가면 뭐 2-3천 원에 그 봉지 큰 거에 갖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뻥튀기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던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근데 그런 데서는 그냥 진짜 정말 군것질거리로 갖고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긴 한데 요즘에는 처음에 멀티플렉스 생기고 나서 이렇게 뭐 영화관 가면서 팝콘을 먹으려고 했을 때 가격 보고 되게 학생 때 엄청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너무 비싸서. 영화 보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사실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중에 제가 이 논리에서 제가 계속 벗어나고자 했던 그 학생 시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팝콘이 지금은 리필이 안 되는데 한 2007-8년도에는 리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이렇게 영악한 좀 했던 사람들은 저는 뭐지 돈이 없었을 때 미지쌤처럼 대학생 때 돈이 없었을 때 밥을 안 먹고 가면 팝콘을 먼저 사서 팝콘을 다 먹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다시 리필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000, 제가 영화를 자주 다니니까 느낀 건데, 한 2009년, 10년도부터는 리필이 안 된대요. 콜라만 리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팝콘이 그만큼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일했던 2007, 8년 요 시절까지는 리필을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리필 가격을 받지 않고 그냥 팝콘은 어차피 비싼 거기 때문에 리필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리필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계속 팝콘을 리필하고 콜라도 리필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대나.
네,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팝콘 어차피 비싸게 해주고 사니까 뭐지 제가 다 먹고 어차피 배부르 안 먹잖아요. 그러면 통 사서 그대로 새 것처럼 집에 가져다 드리는 거죠.
효자다 효자.
예, 효자가 아니라 좀 그런 거 좀 어차피 비싼 돈 냈으니까 뭐 내가 이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리필, 팝콘은 리필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 배웠어요. 콜라가 리필이 된다고요?
네, 콜라
리필. 지금 돼요?
난 왜 몰랐을까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저 몰랐어요. 가는 경우, 제가 가는 경우가 CGV하고 메가박스를 주로 가는데요. 네. 돼요.
CGV에 된다고. 네, 여러분 CGV에서 콜라가 리필이 된답니다. 네.
아 리필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네. 진짜 몰랐어요. 전 팝콘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콜라 그 얼음 많이 담아주면 되게 짜증내고 막 그랬던 게 뒤에서 숨어서 짜증내잖아요. 앞에서 대놓고 못하고. 저 그랬군요.
옛날에 성스러운 PD에서 요즘 찌질한 PD로 다시. 저 찌질한 얘기 하나 더 하면 저 옛날에 돈 없이 혼자 가셨을 때 콜라는 먹고 싶고 그거 없었을 때 리필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영화 하나를 보고 나오면 옆 사람이 이 컵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 더 이상 하면
괜찮아요.
네. 네. 눈물 좀 닦고 오면
돼요. 네. 그 컵을 몰래 가져가서 빨대만 버리고 리필을 받았던 두 번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 약간 배경음악 깔아야겠다, 여기. 네, 네.
아, 근데 리필이 된다는 거, 예. 네. 아, 모르셨구나. 아, 네. 그래서 저는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 번 정도 리필해 먹었다는, 그게 한 달 안에도 한 번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아, 근데 진짜 몰랐네. 여러분, 진짜 이런 정보는 다들 알고 계세요.
아, 리필 된 거 모르겠구나. 네.
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음식 못 가져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2008년에 그 공정위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권고사항이래요. 그래서 극장식에서 못하게 막으면 할 수 사실은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제 팝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매출의 성장성이 티켓 매출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팝콘으로 팝콘과 같은 뭐 그런 부가 매출이
그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걸 보면 CGV 경우에는 2006년에 411억 원이었대요. 팝콘 수입으로. 그러니까 부가세 부가 수입이 근데 2010년의 경우에는 784억. 이게 그때보다 90% 이상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졌지만 종류 다양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더 많이 그쪽으로 끌어오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영화 관객들의 지방층도 두꺼워졌겠네요. 팝콘을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그쪽 그 영화 상영관 내에서 사는 것밖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의 편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눈 가리고 와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했던 멘트라 제가 직원으로서 했던 멘트라서 그러는데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햄버거를 가지고 들어가 햄버거를 먹고 들어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이거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려. 아, 왜 안 되냐고 하면 아, 그 다른 고객님들께서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매점에서는 핫도그를 팔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오징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써 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지 음식물 반입 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파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핫도그도 냄새 나는데. 라는 생각.
그거 따지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저는 오징어가 진짜 그랬어요. 네. 야, 오징어 냄새가 제일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화 보는 예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객들이 어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모모에서는 몰 외에는 못 가져 들어가게 돼 있죠. 저희가 음식 팔지 않고 영화만 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수익은 모모에서는 창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모모 어떡해.
극장 오로지 티켓 가격 여러분의 아까 전 말씀하신 3,492원 오로지 요 수익으로.
그럼 마작도 안 하잖아요. 좋은 영화 많아요.
그러면 우리 또 그래서 이런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화관들이 시사회 같은 것도 하는 거라면서요.
네. 보니까 제가 영화를 자주 보러 시사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시사회 같은 경우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어차피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시사회 그 추세를 보면은 대형 멀티플렉스 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심에서 하는데 어차피 주중에는 관객이 주중 저녁이라 해도 다음날 회사하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말처럼 관 점유율이 높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50석 규모의 한 관, 2시간을 빌린다고 했었을 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준대요.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250석 규모 같은 경우에 8천 원이라 치면 2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계산만 하면. 그럼 100만 원을 준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는 4천 원의 영화를 250석을 가득 채우는 거나 아니면 8천 원씩을 받고 50%의 점유율을 갖는 거나. 근데 주중으로 봤을 때는 주중 50%를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닌 이상은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바에야 좀 인기 없는 영화 주중에 하느니 차라리 시사회를 개최를 해서 어차피 시사회는 그 시사회 그 하는 측에 넘긴 거니까 거기에서는 100명이 250석 규모에 50명이어도 30명이어도 어쨌든 우리는 대관료 1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수익은 생기고 어차피 2시간 동안에 그 영화를 틀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이런 심리 저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시사회 티켓 공짜 그러면 어차피 티켓값 굳었네 팝콘 하나 사 먹을까?
네. 맞아 나도 그랬어요. 네.
맞아. 그러면서 팝콘 산다는 거죠. 그럼 극장 측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 안 올 거였는데 그렇게 사람 끌어 모았고 대관료는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반 정도 50% 뭐 할인이라고 말해서 받고 나머지는 팝콘을 파는 거죠. 콜라. 이러면 어차피 주중에 모여 주말에 올려던 사람들이 시사회 때문에 못 오게 되고 이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사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구나. 작은 영화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팝콘 또 그런 여러 가지 부가 수익을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관에서 우리가 또 전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한 가지인데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 영화관 영화 시작 조금 늦어도 야 괜찮아 어차피 광고해 이러면서 네. 10분 정도 늦게 들어가는 미덕이라고 할 정도로 멀티플렉스에서는 그거 다 돈 받는 거죠 당연히. 네네. 많이 받죠.
지금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셨다가 그 팝콘통이나 콜라통을 가져오신다면 거기에 영화 광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뭐 어린이 영화 애니메이션 개봉하면 컵마다 무슨 뭐 요즘 가디언즈 이렇게 다 돼 있고
네, 그거 있죠.
요거 기준 봤을 때 요거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자료 조사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 5만 개 이상 팝콘통에 2, 3주간 노출되는 조건으로 300만 원.
오.
그러니까 어차피 극장 내에서는 팝콘이랑 콜라 팔아요. 근데 거기다가 인쇄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극장 광고를 하면서. 그리고 뭐
광고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팝콘통 말고도 뭐 극장 내에서 들어가서 보는 영화 광고 있잖아. 그 TV에서 보던 광고들. 근데 영화판 광고로 또 바뀌죠. 길게 또 나와요. 나오는 뭐 15초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초 뭐 1분씩 나오는 광고들이 계속 나오니까 몇 개씩.
그런 광고에서 두 번씩.
맞아. 반복돼서 두 번씩.
막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런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게 뮤직, 그러니까 바깥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라운지에 걸려서 막 이렇게 영화 예고편이나 광고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가 메가박스 코엑스점 기준으로 이거 조사된 건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영화 예고편 들었는데 2, 3주간 놓칠 때 800만 원 정도.
오, 정말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250석 규모 그냥 완간 매진했을 때 200만 원 정도니까 그거 그냥 2-3주만 틀어주는 게 오히려
훨씬 예. 거네요.
그렇죠.
와 광고 수익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거 그 현수막 같은 거는 그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관 걸려 있는 그런
크게 걸개 그림처럼 크게 걸려진 거 그것도 상당히 한 하루 단가가 이게 중심지 영화가 아니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하루에요?
예, 하루에 300만 원. 도심에 되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500만 원 정도가 한대요. 이 정도면은 그냥 걸어 놔놓고 홍보 효과가
영화관이 그냥 돈을 버는 상황이네요.
네.
영화 관람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 걸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부가 상황이고 완전 부가가치 사업이네요. 진짜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영화 관람료를 내고 그 저항 무저항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티켓을 끊어놓고 어차피 휴게 공간이라는 그 라운지에 그냥 앉아있으면요.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고편 본다던가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본다던가 그냥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쓱 둘러보면 무슨 영화가 뭐 개봉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저희가 그냥 속고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노리는 거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영화 관람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는 들으시는 분들께서 속더라도 알고 속자, 알고 돈 내고 보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많이 좀 소비자로서 영화 관객으로서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극장 내 들어가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켓 광고 있잖아요. 뭐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말고 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요거 두 개 보면은 그 카메라 회사들과 두 개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CGV 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네. 쪽하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수근 씨하고 한효주 씨가 나와서 네. 막 이렇게 막 광고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캐논 EOS 네. 쪽이랑 네. 해서 그것이 에티켓 광고인 것 같지만 카메라를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네. 노출시키면서 이것이 제품 광고인지 에티켓 광고인지를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뭔가 아 이거는 광고가 아니다라는 저항감을 없애주면서 네. 극장 그냥 이렇게 극장에서의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잘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머리 좋아요. 네. 그런 방법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원래는 그냥 그런 얘기를 뭐 그냥 극장 내 뭐 PP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해서 저는 되게 근데 보고 나서 좀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하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너무 전부 다 그러고 광고 시간도 조금 힘든데 그게 또 이어져서 나온다는 느낌에 좀 그것도 약간 불쾌하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 돈을 벌자고 하니까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3D 광고를 따로 만든대요. 3D 영화관은.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3D 영화처럼 바람, 향기, 진동, 네. 막 비눗방울도 나오고 아예 그걸 특화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4D 상영관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네.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고 아예 극장용 광고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그 3D 안경을 써서 네. 그 영상 자체를 봤을 때 3D로 보이게
아예 아, 저도 그런 거 본 것 네. 같아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3D로 만들어서 일부러
그럼 비싸겠죠. 또. 우리가 3D 가격이 비싸지는 3D 가격이 8,000원이 아니라 13,000원, 뭐 15,000원 하는 것처럼 이 광고료도 분명히 비쌀 테고 그걸 특화되게 만들고
굳이 안경까지 써가지고 그 3D를 광고로 봐야 된다는 것도 참 관객 입장에서는 진짜 웃기죠. 사실 왜 그걸 또 그 노출이 당해야 되는 건지
저 정말 원치 않는 노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간 건데 단순히
컴퓨터에 뜨는 스팸 사이트랑 뭐가 다르니 막 이렇게 그냥 인터넷 사이트 끄더라도 계속 뜨는 게 팡팡팡팡 뜨잖아요. 그거랑 다름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0분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보기 싫어서
대략 영화관별 평균이 그렇대요. CGV가 가장 좀 많은데 10분 정도가 광고로 소비가 되고 메가박스가 9분 이게 통계로 나온 거긴 한데 롯데시네마가 7분 뭐 프리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없어요. 지금 3분 정도. 근데 그 이거 말고도 광고가 사실은 그 영화관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네,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마 그것도 또 별도 수익이겠죠. 아무래도 네. 영화관별로.
그거는 그러면은 CGV랑 CGV 자체 그 영화 광고가 많이 나오는 때도 있고 많이 안 나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같은 영화인데도.
그게 패키지로 보통 계약을 한다고 제가 저 확실치 않은데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별로 만약에 노출이 많은 곳 그러니까 도심지 유동인구가 많고 메가박스 코엑스라던가 뭐 강남 이런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서로 붙으려고 하고 그때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역에 좀 조그만 영화관 그러니까 뭐 CGV를 치면 강남과 만약에 지역에 있는 뭐 분자라던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되게 영화관이 아니라 좀 큰 비디오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CGV 분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어요. 제가 가봤을 때.
아 그러면 그 영화관과 광고 업체가 이게 독자적인 그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독자적이라는 말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서 자기네 그 수익을 그러니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직영이 아니니까 그 CGV가 하는 곳이 아니라 CGV가 이름을 빌려주고 하는 그 영화관 그 운영 사장님은 따로 있으신. 그래서 CGV에서는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네임료만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그쪽에 주지 않는다고 또 들었고 아니면은 민지쌤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게 그 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나 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안 붙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조금 불명확한데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광고 안 보려고 아니면 조금 늦어서 한 5분 10분 늦게 들어가도 광고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들어가는데 이미 영화는 시작.
그런 경우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인기가 없는 영화구나. 아니면 작은 유동인구가 적은 영화이다. 네.
그 지역 영화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작은 영화관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네. 영화관. 거기는 제가 옛날에 한 번 대구가 내려가서 봤을 때는 지역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지역 안경점 네. 광고, 네. 지역 추어탕 집,
막 아구찜,
아구찜 늘 나오는
아구찜, 아구찜.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저 이거 뭐 조사하다가 봤었는데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빠지지 않는 광고 중에 하나가 생리대 광고래요.
왜?
여성들이 훨씬 그 본다는 보는 게 많아.
맞아. 근데 그게 많아.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데이트하러 갔는데. 네. 데이터로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생리대 광고가 나오면
위스퍼 이게 좀 맞죠?
네, 조금 좀 민망해요 저는. 네. 좀 민망.
결혼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20, 30대 여성이 그 뭐지 영화를 보러 간다는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를 보는 인구 비율에 봤을 때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생리대 광고가 있었어요.
아,
사실 저는 그걸 봤던 기억이 나서
아, 역시
성스러워. 아, 나 결혼하면 돼요 그랬을 때 되게 웃겼어. 만약 한국에서 처음 아니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처음에는 민망해 지금 되게 민망해 했거든요. 그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티를 낸 건 아니지만 저런 게 영화에서 나와 막 이렇게 혼자 막 남자친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결혼하면 같이 보면서 야, 저걸로 사와 이래.
그렇죠.
알지? 아 죄송해요. 나 너무 많이 그랬어. 알지?
추천해주죠. 이거 말고 저게 나왔던데. 저거? 저거 나이트. 드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왜 이렇게 잘해요?
마트 가서
나 너무 잘하고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날개 긴 거는
이미 뭐.
날개 긴 거래.
저는 알아요. 왜 알죠?
그것도 종류 다른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다릅니다. 아닌데 어떻게 알지?
달라요. 그리고
아 웃겨. 아 웃겨.
오. 사실 예. 그래서 그 광고라는 것도 되게 요즘에는 그래도 또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광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뭐 좀 그리고 아이돌이 나오는 광고도 많고 왜냐하면 10대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광고의 그 성향들도 달라지고 어쨌든 광고가 붙는다는 것은 그 본다라는 관객들의 취향이나 그 나이대도 분명히 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 그러지? 그냥 제품 광고들 말고도, 영화 광고, 영화 예고편.
기업 이미지 광고도 있죠.
기업 이미지 광고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영화 예고편도 광고에 속하는 거죠. 네. 영화 예고편 자체도 광고.
그쵸.
이것도 그러면은 되게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스릴러라든지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 편이거든요. 또 보기랑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지만, 네. 제가 되게 못 봐요, 진짜. 그런 예고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예고편을 보기 일찍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공포영화 셀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싫어요.
그거는 진짜.
그거랑 또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일할 때 봤던 그, 아주머니들의 그런, 그, 뭐지. 항의하는 사항들이 하나 있었는데 슈렉을 보러 왔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많아요. 네.
예고편이 3개가 나오는.
어머.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영화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례가 있어요. 어린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예고편은 19금 영화 예고편이 나오면 애들과 이게 분명히 우리는 그 전체 관람가를 끊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보러 왔는데 영화 예고편 같은
경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10분간 뭔가 이걸 그 수익을 위해서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사과를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안 올 거예요.
암암리에, 네, 암암리에 또 그런 것들이.
아 저도 그런 거 규제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랑 영화를 가끔 보러 가는데 방학 때면 이제 한참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긴장을 해요. 사실 예고편 볼 때. 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영화관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경험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노출이 많, 그런 것도, 택배 같은 그런 영화들 좀 폭력적이거나,
사실
그런 영화 나오는
그렇게 야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냥 남녀가 손만 잡고 있어도 참 야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같이 손잡고 있어도 막 연애한다, 막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많은데. 그
예고편이나 이런 데 좀 자극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의 실루엣이, 실루엣과 함께 키스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지. 네, 여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볼 때는 조금, 예.
사실은 예, 이거는 경제 논리에서 상도덕이라고 봐요. 네. 사실
네. 예, 윤리
예,
윤리
예, 맞아요. 예. 그런 윤리. 것들은 사실 그 겉으로 뭐 맑은 기업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을 지켜주는 게 그렇죠. 사실 관객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제발 공포 영화 좀 안 틀어줬으면 좋겠다. 귀 막고 소리 지르고 있다니까 그 영화가 중간에 전,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옛날에 전설의 고향 했을 때 있잖아요. 공영 방송에서 전 여름에 그래서 KBS를 안 틀었었어요.
맞아.
중간 중간에 예고편 하잖아요.
뭐 갑자기 나오잖아. 갑자기
네 달이 되나 갑자기 막 이러니까.
주방에서 뭐 이렇게 음식 하다가도 TV 틀어놓고 하다가 TV 소리에서 뭔가 이런 거 나면 가가지고 음속으로 누르고 다시 가요.
그러면 아, 어른도 이제 그런데.
애들이면 아유 뭐
극장 광고도 TV 광고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뭐 10시 이후에 뭐
프라임 타임
프라임 타임이 그런 게 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주류 광고 못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뭐 어린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 시대. 네. 근데 영화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만약에 8, 9시 영화 같은 경우 영화 보고 한 잔을 위해서 소주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네. 이효리를 정말 그때 많이 봤어요.
제가. 맞아, 맞아, 네. 맞아.
정말 영화관에서 나는 이효리가 영화 출연하지만 영화관에서 본 가장 섹시한 여배우는 이효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소주 광고가 맞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영화 보고.
소주 광고가 이효리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그 섹시 스타들이 다 나오는 영화의 광고.
아침 영화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조조나 뭐 11시 때 영화에서는 그 10분 전 광고에서 10분 동안의 광고에서 소주 광고가 나온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녁 시간대. 그럼 이제 영화
어른들을 타깃으로.
그죠. 영화 보고 가면 영화 보고 나서 아 우리 한잔 하러 갈까? 아니 뭐 이런 것들.
영화관 이게 TV 광고처럼 영화 광고나 영화관 광고에서도 그런 규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요. 아이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적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뭐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영화관에 들어가서 쓰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관 수익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 저같이 이제 몰랐던 사람들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가 먼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자꾸 그 영화관에서 일했던 경험에 따르면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영화관 할인카드를 직원보다 더 잘 내역을 알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요걸 뭐 이 카드로 한 장을 해주시고 이 카드는 하루에 두 번 이상 1회밖에 안 되니까 다른 카드로 나머지 한 장을 해주시고 뭐 오케이 캐시백은 어쩌고 요 카드는 요걸게 적용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 계세요.
주부단 주부.
네, 네, 주부님들 중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티켓을 옛날에 판매하다 보니까 이거 할인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더 잘 알고 오시고 어떤 부분들은 즉시 할인이 되는데요?라고 긁어봤을 때 갑자기 할인이 되는 경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되게 뭐 좋아하시긴 하는데 실적으로는 그분들에게는 말을 안 해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그쵸.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뭐 이거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되게 그 소비를 조장하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있어요. 보면은 1월 30만 원 이상 했었을 때 영화 1인 1회 1회에서의 8천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 할인. 그러니까 만약에 조조를 봤을 경우는 할인이 안 돼요. 그걸 30만 원 썼어도 5천 원을 썼으니까.
옛날에는 됐었는데 점점 그런 조건이 까다로워지네요. 예, 예,
까다로워져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옛날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두 번이라고 된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뭐 1년 12개월 12개월로 쳤을 때 24번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이지만
6회
뭐 15회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월까지는 계속 할인 받다가 뭐 한 8월부터 할인이 안 되는 거야. 보면은 이미 내가 횟수를 다 쓴 거죠.
깨알만한 글씨로 써있잖아요.
네, 깨알만한 글씨로 써있고 카드도 뭐 BC 카드만의 종류가 다 다르고 뭐 조건이 다 다르고 무슨 뭐가 다 다르고 워카드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뭐 다 다르고 이러니까 조금은 좀 관객 입장에서는 그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관 가면 현수막으로 어떤 카드는 뭐가 되고 이게 쭈룩 있잖아요. 그거 찾는 게 일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영화관을 가게 되면 여기 뭐가 할인되지?
그러다가 보통은 이거 이 카드 돼요? 아니 그냥 해줘요. 이게 보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을 영화 측에서는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네.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죠. 나 빨리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이거에 시간을 뺏기 시니까 그냥 해줘요. 있는 카드 아무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8,000원 내는 게 맞지만 8,000원이라는 것보다는 그 뭐 팝콘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할인해서 충분히 받을 필요는 있는데 그걸 그냥 영화 측에서도 약간은 좀 무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스마트한 관객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카드나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더 좋겠고 또 그러면 그 외에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걸까요? 팝콘을 사지 않는다? 커널스 팝콘을 사간다?
몰래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들어간다.
아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이제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정말 뭐를 이렇게 먹을 거 싸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할인 카드 종류를 잘 알고 적용을 받는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가서 충분히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무슨 뭐 치안 유지 안 되는 나라에서 권총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개인이 다
하게 되는 이거 정보 차단의 규제들이라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적인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언제든 내가 또 제대로 알고 있고 우선 지금 당장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만은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저는 이게 대기업의 논리 구조라고 좀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그 지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영화 관람료가 굉장히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영화거든요. 사실 8,000원, 9,000원으로 2시간, 3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대기업이 그 영화 관람료를 올리지 않고 예,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예, 일부러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수익을 올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 영화관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좀 이제 작은 영화관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멀티플렉스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해외는 지금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영사기가 워낙 비싸서 뭐 관 하나에 억대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마련이 힘들어서 영화관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관람료로 요즘 영화관 유지를 못하면 큰 데에서는 이제 그 부대 수익이 올리니까.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영화 관람료의 제재를 가하면서, 이거 정부 측하고 얘기가 좀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계속 제재를 가하면서 올리지 못하게 선을 유지하면 당연히 작은 영화관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멀티플렉스가.
그쵸.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작은 영화관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부분. 그리고 그 경제구조를 또 따져보면은요, 멀티플렉스가 늘어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영화관을 오픈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축 건물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위치하는 게 영화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하니까. 그러면 그 옆 건물과의 영화관 사이에 어떤 로비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편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 또 유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물주들은 다른 거에서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영화관은 많이 봐주게 되면,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되면, 영화관으로서는 굳이 영화관 가지고 수익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점점 작은 영화관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요번에서 들어서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서 금액을, 비용을 쓰는 것 이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영화가 다양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대기업 논리를 구조가 돼서 대기업이 다 독과점이 되면 당연히 다양한 영화들이 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인디 영화라든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없는 독과점 구조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FTA 구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과점이 되니까 싸게 들어와서 독과점이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게 되죠.
그런 이제 논리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번에 들어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것이 그 지방이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 굉장히 곳곳에 뿌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같이 작은 영화관에서 더 많은 영화들이나 재미있는 영화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술적인 영화들도 다양한 영화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은 사실 그런 영화를 많이 원하거든요. 네. 영화제 같은 게 많이 유치가 되면 굉장히 많이 가서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못 봐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겉으로는 막고 있지만 그런 영화들을 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불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 쪽에서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규제도 분명 필요하지만 영화 관람료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쪽에서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문화가 그 사람들의 머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성이 오고 재밌는 게 오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오는 건데 사실은 우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 충분히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다양한 영화를 보게끔 한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말 크게 보면은 문화 자체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영화를 다양하게 이렇게 요즘 그 뭐 영화들 리뷰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사이트에 별점이라든지 그럼 사람들 리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한 줄 뭐 리뷰 이런 한 줄 평 같은 걸 보더라도 아 이런 영화만 나오다니 우리나라 영화판이 쓰레기다. 뭐 이런 영화가 이런 영화가 뭐 재밌다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따위 수준의 영화를 여러분 이따위 수준의 영화라고 막 그렇게 한 줄평에 남길 게 아니라 그따위 수준의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뭐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화를 보고 하시려면은 이런 정말 작은 문제부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발전돼서 우리가 영화를 한두 개밖에 못 보게 된다는 거. 그게 큰 영화들밖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갑자기 과시적으로 엄청 크게 들어가는데. 네.
어때요? 질르면 되지 뭐.
네, 근데 되게 진짜 예. 네. 영화를 다양하게 보고 재밌는 영화,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런 영화 티켓 관련돼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에 약간 좀 저는 좀 소름 돋기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장 원리 같은 게 되게 크게 이렇게 다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작게는 영화 관람표의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데까지
그렇죠.
지금 연결이 됐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이걸로 크게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고 해서 뭐가 정책이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정도만 되신다 하면 좀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작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은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8,000원을 내고 보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내가 좀 더 말한 대로 그 문화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까운 뭐 멀티플렉스를 이용할 때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좀 자본에 우리가 돈을 쓰게 한 함정들이 있구나를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팝콘 안 사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팝콘이나 뭐 그런 광고 수익률들이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렉스의 그런 자본주의 논리 아래서의 횡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당연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먹고 내가 뭐 내 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그러니까 함의들이 줄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죠.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남이 그 뭐 정책이 바꾸거나 그런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뭐
뭐 국회에서라든지 뭐 문화 쪽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시민단체도 많이 수, 있죠. 네.
내가 지원해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음으로서도 바뀌는 게 있다는 거 사실에서 네. 이런
사실은
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를 개인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영화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야 뭐 싸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것들이 그 우리나라 특히 뭐 인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피다머리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 좀 개인으로서는 좀 인지만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게 아까 말씀 네. 말씀하신 조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하고 있으면 결국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저의 지난번의 경험인데 같은 영화에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여기에 남영동을 보러 왔었었는데
네.
그 남영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작됐는지 제가 알고 그다음 배우들도 노개런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영동을 보러 왔는데 초대권이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당한 돈을 내고 보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래도 좀 잘 되는 사람은 어차피 잘 되니까 그러니까 큰 영화 같은 경우는 CGV 갔을 때는 뭐 초대권 있으면 막 쓰는 게 막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대권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경우에 분명히 되게 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이나 되게 작은 규모의 돈이 없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보는 그런 관객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양심의 네.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작은 의식의 변화지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 영화 뭐 시사회 가서 보지 이렇게 하는 것과 큰 영화들은 뭐 언제든 뭐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안 본다지만 뭐 나머지 한 10명이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만약에 의미 있게 내가 보지만 나의 8,000원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뭐 80만 원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식의 변화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하실 수, 뭐 의식 변화를 하실 수 있는 시초가 되실 수 있는 방송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네.
방송인가요?
네, 방송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아, 저희 네. 방송 MP3 음원이에요.
네, 음원
저희 방송 아닙니다.
음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선 영화 제작사 백두대간에서 운영하는 아트하우스 모모의 팟캐스트 영화 보는 다락방을 듣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저 축하할 일이 많이 생겨서
네. 네,
서울대 들어가서
네, 저희 진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시는 미나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네?
또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또 갑자기 그
딱 끊으려고
뭔가를 마무리를 좀 하시
지금 네. 생각이 글로 가 계시다니까 학교에 서울대 영화관은 어떨까? 막 거기에는 추러스가 팔까?
카라멜 팝콘 얼마지? 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미지 쌤, 희도 쌤, 석중희 쌤 그리고 저 김민아 큐레이터가 네 명이서 지금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네. 우선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영화관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값이 지정이 된 것이며 우리가 또 돈을 영화관에서 영화관 가서 돈을 쓰는 팝콘이라든지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영화관이 수익 구조로 가져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얽혀서 우리가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알고 있자라는 예, 결과가 나온 거죠. 우선 당장 내일 영화를 보러 가실 때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내일 당장 영화를 보러 가실 때는 내일 내가 영화 보러 가는 그 영화관에 할인카드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돈은 뭐 적당하게 보고 그 영화는 뭐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시되 알고만 계시리라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하면
끝맺는 걸로
네, 예. 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민아쌤은 오늘 계속 축하드리고요. 계속 축하드리고요. 끊임없이 축하드리고요.
끝.
여러분 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나저나 전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모자를 썼어요.
빨간 모자.
저 한 달 만에 치마 입었어요.
저는 성스러운 거 얘기 한번 콜라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영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고전 중의 고전이죠. 영화 파우스트와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 파우스트와 그리고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나와 계신 분은 모모 큐레이터 1기 조신영쌤 그리고 3기 변근주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하고 있는 김민아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파우스트와 그리고 디즈니의 그 불후의 명작
인어공주를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두 영화 다 보셨나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인어공주는 십수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봤어요.
먼저 그러면 이제 모모에서 이제 개봉을 했죠. 네. 파우스트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선 느낌 간단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고요.
네.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분명히 한 번쯤 보면 우리가 기존의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경험과는 다른,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일단 일차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신영쌤.
저도 이제 불쾌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썩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게 작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상을 탔잖습니까?
네. 네. 황금사자상?
네, 황금사자상.
그 영화를 네. 올해 피에타가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꼭 그 상을 탔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네. 네.
지워지지가 않네요. 네. 그 상 이름이.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 상을 탈 만큼 어떤 연출적으로 그리고 비주얼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 내용도 고전에서 가져왔지만은 영상미도 약간 고전적인 회화를 보는 듯한 그런 좀 정갈한 연출 그러면서 좀 파격적인 연출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그래도 예술 영화 그리고 또 한편의 고전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는 거에 있어서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보면서 나는 왜 이 영화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책을 좀 했어요.
아, 감시가
신미한이 없는 건가? 우선 신미한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예술 영화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모모에서 본 그 어떤 영화보다도 어려웠거든요.
네, 저도요.
예, 이런 영화는 왜 어떤 부분에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셨네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이런 영화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이 파우스트라는 영화가 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서사나 일반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오늘 비교해 볼 그 인어공주라고 하는 굉장히 그 화려한 넘버를 자랑하는 영화죠. 네. 그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아마 이 영화를 보실 분들과 이미 봤지만 지금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하고
네. 어렵다. 네,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가면은 이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정리가 됐나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우스트와 인어공주의 공통되는 큰 접점이 네. 바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파우스트에서는 악마고 이제 인어공주에서는 문어 마녀죠.
네. 네.
그
그렇죠.
마녀에게 이제 어떤 마녀와 계약을 한다는 큰 줄기가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이 파우스트에서도 그렇고, 인어공주에서도 두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어떤 영웅이거나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물론 이 영화 내용도 다 드라마틱이긴 하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풀기 위해서 천방지축, 뭐 파우스트에서는 뭐 그렇게 마저 날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넘치고
네, 호기심이 넘치고 그 다음에 파우스트 박사는 한 소녀를 취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꼭 그 서사만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계획을 맺는 데는 그런 욕망이 작용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 에일리얼이죠?
네, 에일리얼.
네, 이 에일리얼이 뭐 다른 대의 공주로서 대의를 품는 게 아니라 네.
장난을 그도 아니고
네,
어떤
그렇죠.
역사적인 네, 의의가 있다고 네. 있다든지
그죠? 그
인간 왕자를
네, 왕자 잘생긴 왕자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잘생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캐릭터의 설정이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둘 다 이 인어공주는 남자 때문에 네. 네. 파우스트 박사는 여자 때문에 자기의 중요한 것을 걸게 되죠.
네. 영혼과 네. 이제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걸게 그렇죠. 되죠. 그러면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 몇백 년 전에 이제 원작을 네. 토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원작이 또 굉장히 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원작과 지금 이 영화가 또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일단은 원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저도 다시 읽어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1, 2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제 네.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부에서는 주로 이제 악마와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명이 되는데 일단 원작에서는 퍼스트 박사가 나중에 계약을 맺고 나서 청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영화에서는 파우스트 박사가 청년이 되지는 않고
네, 저는 그냥 언제 바뀌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 노년의 그 모습 그대로 여인을 만나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건 약간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원작에서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의 악마가 나오죠. 네. 그 악마가 이제 파우스트 박사를 꿰어내서 또 계약을 맺게 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어떤 욕망에 이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인물인데
네.
영화에서는 악마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형상화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러라는 그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로 이제 악마가 형상화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고리대금업자가 어떤 그런 욕구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이제 자기 삶에서 굉장히 지치고 그 다음에 굶주린 파우스트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이 자기와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왜 이 악마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를 고리대금업자 왜 인간으로 형상화한 걸까요? 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 작가도 이제 오프닝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파란 하늘, 그 하얀 구름, 그리고 거기에 잠깐 매달려서 나오는 거울. 그 거울에도 파란 하늘이 이렇게 비치고 있죠.
그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뒤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한 네. 그런 세상이, 우중충한 세상이 네, 펼쳐지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뭉쳐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밀러라는 캐릭터도 그런 상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파우스트라는 박사도 돈을 구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항상 배고프단 말을 입에 달고 네. 다니는데 이 전당포 주인인 밀러는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주게 되죠.
네.
근데 그 돈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욕망을 자꾸 이렇게 갈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채워주는 듯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걸 뺏어가는 인물로서 밀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악마가 갖고 있는 속성을 하나의 인물로 표현해낸 것인가 네.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영화에 등장하긴 하는데 굉장히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물론 보시면은
전신 누드가 나오는데요.
전신 네. 누드가 나오는데 야하진 않고요. 야한 누드는 아닌데
그게
이상하죠.
신기했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이 영화의 존재 가치가 뭘까를 네. 생각하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걸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고전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제 뇌에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할 때 뭔가
네.
자극받는 것처럼
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서 쓰지 않았던 부분을 쓰는 듯한 느낌?
그 예를 들면은 악마라는 것을 인간으로 형상화했을 때
너무 추잡했어요. 나타낼
수 있는
올리트가 너무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좀 전에 이제 피에타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피에타를 봤을 때 거기서 그 이정진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악마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감독이 그렇게 의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크고 훤칠한데 일단 눈화장을 굉장히 아이라인을 좀 진하게 하고 나오고, 근데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어둡지만 그 사람이, 아 거기서 보니까 이정진도 도회 거들어 다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음걸이나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게 다 악마를 연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까만 어떤 큰 까만 것이 이렇게 터벅터벅 지상을 걸어다니는
그런 걸로 가장 잘 형상화된 게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문어만이요. 네. 네.
제대로 악마스럽게 보이죠.
네, 네. 옷도 검은 옷 입고 네.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고 기분
움직임도 생기고. 네. 움직임도 좀 기분 나쁘고 네.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좀 기분 나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악마라는 거를 인간으로 형상화해놨을 때 그 피에타에서 김기덕 감독이 표현한 그 이정진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판에 박힌 예, 전통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미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를 인간으로 형상화했을 때 그 밀러라는 밀러 약간 몸매가 닭 몸매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반신이 닭다리가 네. 양쪽에 이렇게 그 풍성하게 달리고
보면 이제 복부가 네. 복부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밀러라는 인물 겉으로 얼굴만 봤을 때 호리호리할 것 같은데
네 엄청 말랐을 네. 것 같은데
복부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어요. 네. 약간 배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약간 탐욕스럽게 우리가 인물을 그릴 때 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죠, 네. 굉장히 탐욕이 덕지덕지 붙다 못해서
다 지방 덩어리 같았어요.
그런 느낌?
셀룰라이트
네, 다 셀룰라이트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둥근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몸집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뭐 예를 들면 정형돈 그런 그
풍채가 좋다
배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귀엽게 뻘떡이
뭐가 이렇게 진짜 그런 셀룰레이트 같은 게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차르를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비주얼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네.
아, 그 공유하고 싶은 비주얼 그거 하나랑 네. 초반에 나오는 그 쏟아지는
아 예
그
별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네.
쏟아지는 내장이
쏟아지죠.
인간을 해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좀 뭐랄까 적나라하게 나오죠. 네. 그런 장기를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근데 그 장면도 참 뭐랄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잔혹함 그러니까 무심함
네,
네. 약간 그런 네.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거기서 보면은 하나의 한 인간의 사실 지금은 굉장히 존엄하게 대하게 그렇죠. 되는 그런 사체라고 해야 되나 시체죠 시신을 시신을 굉장히 함부로 다뤄요 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마치 그런 폐 쓰레기를 버리듯이 네. 어떤 업자한테 네. 맡겨 버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모질게 다뤄지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이 파우스트라는 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 여기서 내용에서는 좀 존경받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하는 짓은 끝끝내 가서는 이렇게 존경받는다기보다는 한 소녀를 취하기 위하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죠. 몰두하게
탐욕스러운 할아버지.
근데 원작에서도 궁금한 게 제가 청소년판을 읽어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원작에서도 정숙한 처녀를 갖기 위해서 계약을 맺나요?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걸 더 탐구를 더 하고 싶어서 뭔가 더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굉장히 뭐 신학, 법학, 뭐 의학 모든 학문을 섭렵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학문을 다 섭렵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지라는 것이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이 제일 이제 상위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그것을 다 섭렵하고 났을 때 어떤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쏟았던
대한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쏟았던 그런 시간과 열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욕이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써보질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노력을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막 탐구를 했는데 막상 다 해놓고 나니까 허무한 거죠. 왜냐면 자기 삶에 이루는 거는 그럼 여태까지 글자를 들여다보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쓰이느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회의가 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접해보지 못했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파우스트 박사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 밀러라는 인물한테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밀러의 게임에 빠져서 같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이 겪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아름다운 소녀의
마가렛 때
예, 예. 네. 이쁜 거에 반한 거죠. 그냥 뭐 다른 게 재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예. 제일 이쁘게 예, 소문난
그렇죠. 남자들이 이게 가장 네. 많이 못 내기는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어머니에게 누가 이 마가레테를 질타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다가오는 남자를 다 만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파우스트 박사 이 마가레테를 탐하게 되는 거는 마치 인어공주에서 왕자를 멀리서 한번 말 한번 안 해보고 그 왕자를 선망하고
잘생긴 그 남자를
네, 인어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욕구 네. 어떻게 보면 미나 아니면 어떤 이성을 탐하는 그런 욕구에서 네.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는 게
네, 두 영화 다 외모 지상주의가
약간 있네요. 그런 게
상당히 있네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릴 땐 영장류던
네 그렇죠.
네, 외모를 네. 좋아하게
그 이 두 영화에서 보면 두 다 둘 다 이제 그런 시각적인 보여지는 것에 이끌려서 쫓아다니게 되고 퍼스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집요하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네, 막 손 네. 스치고
아, 근데 손 스치는데 그 네. 마가레트의 표정이
묘하죠.
저는 그게 마가레트 네, 마가레트라는 그 인물이 순수하고 이렇게 그런 정숙한 여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원작에서는 그 퍼스트가 탐하는 좋아하게 되는 그 여자가 굉장히 어떤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어떤 그런 순수의 결정체 같은 그런 여성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퍼스트가 그런 여성을 탐했는데 사실은 악마가 계획한 것은 퍼스트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타락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계획이었는데
아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파우스트를 타락하게 네, 만들겠다고
네. 파우스트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라는 여자라는 매개로 해서 타락을 시키려는 게 의도였는데 근데 원작에서는 이 파우스트가 사랑하게 되는 그 대상이 워낙에 순수하고 그런 대상이라서 파우스트가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악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정말 그냥 이쁜 여자를
이 이쁜 여자는 또 자기가 혼자 갖고 있는 고민이 잠깐 또 나오는데 고해성사하러 갔을 때 잠깐 자기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게 싫고 벗어나고 싶다니까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강요된 어떤 그런
족쇄 같은 여자라,
네. 한 여자로서 갖춰야 될 면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출하고 싶은 혹은 자기가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상충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짓지도 않은 죄를 사해달라고 고성사하러 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이 마가레트도 네, 좀 허황된 그런 면을 갖고 있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나타나면서 약간
호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여자가
은연중에 기대를 품게 되고 다가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 그 악마랑 악마가 이제 인간으로 형성화된 그 부분 말고도 어떻게 보면 이 여성 마가레트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굉장히 송구한 어떤 그런 표상으로 나오는 것 반면에 지금 신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우스트라는 영화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여자가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정숙하기만 한 그런 여자로 보여지진 않는다.
순수의 세계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를 좀 대신 주고 그걸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 이렇게 품고 있는 인간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파우스트의 하인 조수죠.
네네네.
그 인물도 굉장히 나중에 이 마가레테랑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 자기가 파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서로 자신의 욕망에 이렇게 취해서 그걸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이제 개인주의자들만 나오는 영화네요.
개인주의자.
네.
원작과
에고이스트들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좀 강하게 그려진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인어공주에는
약간 이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 에리얼 외에는 이 인어공주의 친구들은 다 인어공주를 위해주죠. 계속 설득하려고 또 네. 도와주고.
근데 또 에리얼도 사실 네. 왕자에게는 이타적이잖아요. 왕자
그냥 본인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헌신적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본적인 자세죠.
네, 그렇죠. 상대방 배려하고,
그렇죠.
네.
약간 자기가 희생하고.
네.
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자신은 왕국을 가질 거니까.
이미 왕국을 가지고 있는 이미 공주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인어공주는 위로 여섯 명의 언니가 있었지만 네, 왕자는 외동 아들이라는 거죠.
아, 재산 분할해서 네.
그렇죠. 자기는 서열이 막는데.
근데 아버지가 남매를 제일 빠는 것 같던데.
그렇기는 해도 이제.
그럼 이제 아버지 사후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머리 잡히고.
그런 면에서
리어왕처럼 막 땅 네. 갈라주고 싸우고.
외동 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 왜냐면 가서 내조만 잘하면 모든 건 평화롭게 다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인어공주가 거기까지 생각을 네. 했군요.
그 내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 영화가 좀 보면서 아, 색다르다 하면서 좀 불편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네. 영화를 네.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네.
많은 근데, 여성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마가렛가 아까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원작에서도 나오지만 자기의 오빠를 파우스트가 의도치 않게 죽이게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밀러의 게임에 빠져 죽이게
네.
되죠.
그걸 알고 나서도 그런 파우스트의 그런
유혹을
예, 크게 이제 거부하지 않는 네. 면이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기대하죠. 네.
오빠를 별로 언제 또 볼 수
이 영화에서는 오빠를 처음 본 것처럼 나와요. 이 사람이 제 오빠가 맞아요.
되게 생소해 네, 하잖아요. 네, 그 네, 시체를 오빠. 가지고 왔을 때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시대 상황이 전쟁 중이고 오빠는 네, 전쟁
중이던 오빠는 군인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이 여자는 자신의 가족 잘 보지 못했던 가족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지금 그 호감으로 나타난 어떤 대상을 더 이렇게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이 여자 계속해서 제 죄를 사해주세요라고 그 고해성사하는 면에서 그런 욕망을 역으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을 이렇게 억누르고 살고 있었던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 발산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시 단지 이제 이 영화에서 파우스트란 영화에서 안타까웠던 거는 파우스트 박사와 밀러의 관계 그 계약과 이들의 어떤 여정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마가레테라고 하는 인물은 많이 드러나는 면도 있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서 파우스트 박사가 원했고 탐한 대상으로서 이제 그냥
그 인물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죠.
것 같아요.
네.
원래 설명이 없는 영화이긴 한데
네, 네.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영화예요.
생략된 영화이긴 한데 네. 저는 왠지 기대하게 됐어요. 다음번에 이제 파우스트 원작을 각색할 때는 좀 마가렛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네. 그리면 여성 관객들의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작 지원으로 여성부, 여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여성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각색하면 어떨까요? 이 영화를.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선 남녀 상렬기사 같은 그런 영화처럼 우리나라 버전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해도
그것도 되게 재밌을,
네, 재밌을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두 억눌린 욕망이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가.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파우스트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욕구를 누르고 살려고 누른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누르고 산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은.
사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은 밀러죠. 이 밀러라는 네. 인물은 그 동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네,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그거를 보여주면.
던져주죠. 네,
던져주면
원하는 걸 바로.
덥석 물죠, 이 사람들은.
네,
그리고 자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밀러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아주 간악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전당포에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물건을 맡기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어떤 욕망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꼭 이제 형상이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영혼의 저당을 잡히게 된 거고
고객 분석이 굉장히 잘 되는 사업가죠. 그래서 처음에 파우스트 박사가 현자의 돌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반지. 그, 네, 반지를 이제 맡기러 갔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밀려 다시 찾아가서
밀당의 기재, 네, 밀당의 기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선을 보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서 그 파우스트 박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빨리네퍼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서 결국에 마가르테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되죠. 영혼을 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엄청난 반전이 있죠. 폭력으로서 그 계약은 끝나게 되지만은
무식하게 좀 말하지만 폭력을
학자인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파우스트와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같이 마무리 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존재와 계약을 통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보통은 없죠. 그쵸?
저는 영혼을 판다라는 개념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은 왜냐면 고전이라 어떻게 보면 고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생활에 살면서 진짜 뭐 내 영혼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그 인어공주에서는 이 인어공주가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한 과정 중에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도 물론 여기는 가족은 없지만 자신 스스로가 이제 파멸에 가깝게 갔다가 어떻게 뭐 돌아올 것 같은 상황에서 영화가 끝나기는 하는데 그 이것들은 이제 영혼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겪다 보면은 약간 양심의 문제.
신념.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꿈꿔왔던, 자신이 갖고 왔던 그것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 이게 좀, 파우스트 박사나 인어공주와 영혼을 걸고 계약했던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간 세상의 이런 현실적인 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영혼 대신에 신념이나 어떤 양심이라는 말로 대치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다시 읽히는 거에는 영혼을 사고 파는 거, 영혼을 담보로 잡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팝콘을 먹어서 보는 영화와 다르게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가 예술 영화라고 분류하는 이런 영화들을
네,
그리고 고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인어공주도 그렇죠.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다면 아 내가 가족한테도 좀 잘해야 되겠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인어공주를 보시면 어렸을 때 봤던 것과 다른
다른 지점들도
색다른 보면.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려사겨야 되고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인어공주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는 막 말괄량이 그냥 공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철부진지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단순하고 맹목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이 주인공이 띠는 맹목성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제 인물이 아니라 이 어류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 인어공주는 거의 10대죠. 16살 정도.
네, 16살. 네,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는 여기서 뭐 나이는 정확히 안 나는데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적으로 문제는 이제 나이를 얼마만큼 먹는가 보다는 철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맞아요. 영화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헛똑똑이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고 공부만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 사회생활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어른들께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생각이 났네요. 네,
다행히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안 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갖고.
네, 그럼. 네. 아, 여기 선생님 계신데.
자, 그러면 오늘의 교훈은?
교훈이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아니요.
솔직하게 살자.
자기 신념을 좀.
인간답게? 좀 철 좀 들자? 그런 거?
욕망에 좀 그래도 충실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 틱하게 이렇게 가는 욕망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야, 어디가 손해도 안 보고. 네네. 그렇죠.
이렇게.
훈훈한 교훈이.
자, 그러면 오늘 영화 그리고 영화는
네, 이런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자 뭐
이런
정도
교훈으로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도 뵐게요.
네.
모모를 즐기는 101가지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모모의 위치를 안다입니다. 처음에 저도 엄청 헤맸는데요. 이대 정문에서 쭉 들어오시면 ECC라는 유리로 된 건물이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퐁피두 센터를 만든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듣고 나니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그 두 건물 사이에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많이 찍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인들에게 이 장소가 여성의 자궁을 그 의미해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복을 불러온다고 하네요. 내려오시다가 왼편에 위치한 3번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그 출구에 3번이라고 써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좌측에 신한은행 ATM 기지가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직진하시다 보면 바로 아트하우스 모모가 나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표식 없는 화장실은 그 직진하시다가 막다른 곳에서 우측으로 꺾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화장실 가시는 길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다락방도 있습니다. 부디 모모를 찾으시다가 산만 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4년 전 겨울에 모모를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대 기숙사까지 갔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편의는 생각을 제가 못하네요. 차가 없어서. 그건 다음번에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러구러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어색하네요. 어떠셨습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혹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이랬다, 어땠다, 저땠다 얘기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듣기에 더 수월한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모의 개봉 영화 전해드립니다. 시대 아이콘 체게바라에 대한 다큐멘터리 체게바라 뉴맨 그리고 마법 같은 실루엣 애니메이션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시면 또 언제 상영관에 걸릴지 모르는 거 아시죠? 오늘 영다방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